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저절된 후에 그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엘리 제사장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모든 것이 혼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도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98살의 엘리 제사장은 그 눈이 어두웠는데 그것은 단지 그의 낮은 시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역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회막에 등불을 켜고 끄는 일을 위해서 그 회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소리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이라고 여겨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며 도로 가서 누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더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도로 누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들은 그대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내용을 사무엘상 3장 11절 1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울린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피나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 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는 출산을 하다가 언약궤 소식과 시아버지와 남편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짓고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정말 두 귀를 울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무엘상 3장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곧 그의 선지자됨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음성을 듣고서도 자신을 과대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밤에 들려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신비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매일 그러했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 다른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막에 있는 여러 문들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일상에 또 매일매일의 신앙에 성실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렸던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다윗시대의 문을 여는 그 시대의 문지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체험하거나 신비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간구해서 경험을 하기도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험을 한 후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햇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당신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졸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주님을, 또 하나에는 모세를, 또 다른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끄럽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니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바랐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특별한 체험, 신비한 경험 속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살아가야 할 일상과 그 속에서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일상의 삶과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주의 천사로부터 구주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공중에 나타난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목자들은 구유의 뉘이신 그 아기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찾은 후에 자신들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목자들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와 요셉은 처음엔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호정령으로 인해서 직선 거리로만 해도 80마일, 약 128km나 떨어진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은 이전에 일면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이 돌아간 후에 자신이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는지 돌아다니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구세주의 부모가 되었다고 큰소리 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당시 태어난 아기들이 거쳐야 했던 신앙의 과정을 그대로 아기 예수님에게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예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식은 할례입니다.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지 8일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 역시 8일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다고 누가복음 1장 59절은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나눌 때에 할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비롯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8일째에 시행하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몸에 남기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누구에게 할례를 받으며 누구의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제에 할례를 받았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데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할례를 받을 때에 그 아기의 이름도 지었습니다. 1장에서 요한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생각 없이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자녀가 이름대로 살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존재가 자기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의 배필이 없어서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종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 짐승들은 내 아래에 있지 나와 동등한 존재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슬쩍 하셔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로 보내었습니다. 아담이 그 글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은 그 여자가 자신과 동등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이 짓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자기 구주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란 이름은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예수라고 부른 것은 그 아기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인류의 구주이신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식은 첫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식입니다. 22, 2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는 열 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첫 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첫 아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아들도 죽어야 했지만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살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아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첫 아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섬기고 대신 은 다섯 세겔 약 57.5g을 바쳤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바쳐진 아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모두 드려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나서야 아, 내가 잘못 생각하였구나라고 생각하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파수는 우리 자신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결 예식입니다. 22절과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당시의 여인들은 남아를 낳으면 40일, 여아를 낳으면 80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정결 예식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드린 제물입니다. 정결 예식의 제물에 대해서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드릴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드릴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드려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정결 예식의 제물은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 두 마리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드리려고 했던 제물은 비둘기 두 마리였습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비둘기 한 마리의 가격은 어린 양 한 마리의 가격의 10분의 1 이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가정은 이처럼 참 가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비난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큰 격려와 용기가 됩니다. 찬송가 563장은 예수 사랑하심을 인데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에서는 상대가 강하게 여겨질수록 귀하게 대하고 높여 대합니다. 만약 상대가 연약하다고 여겨진다면 결코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천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연약하게 여길 때에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다고 여겨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좌절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능히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에 비하면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할례와 봉헌 예식, 정결 예식은 참 밋밋하게 보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거나 마음에 새기고 싶은 구절들은 줄을 꺼놓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구절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과 같지 않고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러한 일상의 신앙이 예수님을 구주로 길러내었습니다. 혹 내 신앙생활에 특별한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것은 사자 굴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일상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이었을 때 나라가 망하자 볼모가 되어서 적국에서 60여 년 동안 살면서 총리로 지냈습니다. 제국도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정적들은 그를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이유를 온갖 찾았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유일한 방법은 그가 늘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린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내용을 어기게 될 때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기 조국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처음 잡혀왔을 때에도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사자 굴에 던져져 먹이가 사자의 먹이가 될 상황에도 일상의 습관이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었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자 굴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 속에 있는 사자가 토끼로 바뀌게 해달라고 드렸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혹 자신이 사자의 먹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올린 감사였습니다. 습관적 신앙은 신앙생활의 좋은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언제나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좋은 신앙 습관입니다. 어떤 주일에는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어떤 주일에는 북한산에 가 있고 또 어떤 주일에는 취미활동하는 곳에 가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습관이 아닙니다. 또한 음식을 앞에 두고서는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것이 좋은 신앙 습관입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에 가장이 식사 기도만 진지하게 그리고 제대로 드려도 가족들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나 하루를 마치는 밤에 한결같이 성경을 펼치는 것도 좋은 신앙 습관입니다. 바른 신앙의 태도를 습관화하는 것은 신앙 성숙의 디딤돌이 됩니다. 하지만 바르지 못한 신앙 태도를 습관화하는 것은 신앙 성숙의 걸림돌이 됩니다. 가장 좋은 신앙 습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한 장씩 순종의 색종이를 붙이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모자이크 작품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대부분은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로 가득하고 그 일상의 삶과 신앙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임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말씀을 듣고서도 아침에 늘 하던 대로 회막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삶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다니엘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고 인격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리아와 요셉이 목자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흥분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님에게 필요한 할례와 봉헌 예식, 정결 예식과 같은 일상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구주로 키워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신앙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도 그런 과정을 잘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허락하셔서 그 습관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색종이를 붙여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모자이크 작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